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에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게의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여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배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 의식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세겜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돼요. 이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매우 중요한 땅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연합과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 어떤 출발이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백성들과의 갈등이죠. 1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세겜은 보면은 굉장히 그 교통의 요충지예요. 동서남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으로는 이제 아수르라든지 남쪽으로는 애굽으로 통하는 길들이 나 있고 서쪽으로는 물론 잘 알다시피 지중해가 있고 동쪽으로는 또 메소포타미아 지목으로 연결되는 곳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게 원래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처음 이곳 그 세겜 땅 이게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발을 내딛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곳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럼 나중에 보면은 야곱은 바딴 아람으로 가서 라반 삼촌 집에서 이렇게 다시 내려올 때 여기서 땅을 샀던 곳이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백허시 딸을 주고 여기 세겜 땅에서 땅을 샀지만은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겪게 되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또 벗어나게 되죠. 그러나 어쨌건 야곱도 여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그런 곳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부를 마치고 여기서 이른바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양쪽으로 있고 그 중간에 세겜이라는 땅이 있고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수가성 여인 기억나겠지만은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어서 여기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바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므낫세 지파가 살던 곳이고 굉장히 북쪽 지역으로서는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죠. 남쪽은 헤브론 막벨라 굴을 샀던 곳이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서 안에 사라를 이렇게 매장을 했었고 나중에 야곱은 아랍으로 갔다 내려오면서 이쪽에다가 땅을 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장소가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쪽 지파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불만이 느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족적 통합이나 국가적 통합을 목표로 이곳 땅에서 이제 그런 의식과 절차를 갖기로 했던 곳인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이제 오히려 좋은 기회, 호기를 놓치게 되고 이 기회를 오히려 불행한 기회로 삼고 말죠. 우리 한번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면은 거기서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모인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32절 읽으면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헥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있잖아요. 그곳에 기업이 된 것이고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나중에 너희들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되면은 내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고 합니다. 바로 그게 이게 세겜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겜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땅인데 여기서 이제 모여서 어쨌건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2절, 3절, 4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로호밤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두 가지 기사가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첫째는 여로보암이 애굽 땅에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고 솔로몬 때 반역을 일으켜서 애굽으로 도망갔죠. 거기서 바로의 보호하에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세겜 땅에 지금 여로보암이 왕위에 즉위하는 시기인데 백성들이 어떤 요구 조건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선왕인 솔로몬 때 너무나 많은 멍에와 노역을 부과했었기 때문에 그걸 감해달라고 말합니다. 왕이 지금 즉위하러 왔는데 왕에게 부담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원래 뭐 백성이라는 게 왕을 섬기는 게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어떤 조건을 내걸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 왕으로서 우리가 받들고 섬기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조짐은 아니죠. 예. 무조건적인 충성이 아니라 어떤 조건과 이걸 내세운 거란 말이죠. 이걸 왕이 지금 시작 왕 위에 올라서 왕이 왕권이 지금 시작될 무렵에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건 얼마나 큰 어떻게 보면 부담이고 위기 의식으로 느껴야 되느냐는 것이죠. 가볍게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될 문제죠. 왕 즉위하러 왔는데 이렇게 해주면 왕을 우리가 받들겠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여로보암이 귀국해서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11장 28절에 보면은 한번 더 읽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더니 지금 요셉 자손들의 땅에 들어왔는데 요셉 자손 지파에 속한 사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솔로몬의 큰 노역을 감당해서 노역 감독관으로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눈앞에 나타났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조금이라도 좀 지각이 있는 사람이고 한다면은 로호보암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긴장해야 마땅한 일이죠. 어떻게 저자가 여기 나타났지? 예. 그리고 백성들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노역을 감해달라고 일하는 것이지?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데 어떻게 보면 뭐 금수저 물고 나서 무슨 사인이 이렇게 잘 들어오겠어요? 이게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위기가 위기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평생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어려움의 조짐이 보이면 아 어려움이 또 왔구나 하는 걸 아는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이게 불꽃놀인가? 이런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죠.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20, 30대, 30, 40대는 고생을 잘 모르잖아요. 어려움을 모르잖아요. 예, 부모가 이게 애 한둘 낳아가지고 기르면서 그걸 너무 귀하게 길러가지고 고생을 안 시켜서 어려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자기 마음 같습니까? 직장이 자기 가정이에요. 직장에 가서도 가정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직장 상사들을 만나도 무슨 부모를 대하듯 하는, 부모한테 버릇없이 대하던 그런 태도를 대하니 이게 뭐 기강이 없어져도 보통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자식 사랑하는 게 뭡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제발 돈을 주고라도 고생을 사서 시켜라. 그게 옛날에 자녀 양육법에 여러분 가장 무식한 거지만 가장 지혜로운 양육법이에요. 제발 좀 돈을 들여서라도 자식 고생 좀 시켜라. 그런데 뭐 뇌물을 받아서라도 애들 과외나 시켜라. 그래서 길러놓은 애들이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나마 아버지가 죽을 고생을 해서 참 죽도록 해서 다 손흥민이 이런 애들이 나온 거예요. 잘 키워놨으면 그냥 뭐 가자는 대로 보내고 뭐 하자는 대로 했으면 그런 애가 납니까? 좀 맞고 커야 돼. 맞고 커야 돼. 자문에 채찍을 아끼면 애를, 매를 아끼면 애를 버린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누가 매를 듭니까, 요새? 그러니까 아들한테 맞는 부모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금, 아니, 백성들이 지금 찾아와서 노역을 감해달라. 그런데 이게 원래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부과되었던 노역인데 공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 노역이 이제 나눠졌단 말이죠. 세금은 어떻게 걷어야 돼? 세금은 노예들한테 걷나요? 그러니까 무슨 공사든지 공사 큰 국사가 벌어지게 되면 세금이 세원 조달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노역까지 하게 되고, 아니 뭐 노동력까지 제공해야 돼. 세금까지 내야 돼. 무슨 제주로 나라가 견딥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소리죠. 근데 르호보암이 뭐랍니까? 5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예. 백성이 가니라. 사흘 동안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들을 것인지 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뭐 사흘 있다가 오라는 거에 나쁠 게 없죠. 근데 누구 얘기를 듣고 누구 얘기에 따라 결정하느냐는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얘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을 앞두고 와서 백성들이 이런 조건을 내 겁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요새 하는 얘기 뭐죠? 그 끝장 토론이라 그러나? 막장 토론이라 그러나? 이게 계속 얘기를 들어봐야 될 사안 아니에요? 이건 백성 전체가 재판을 건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왕권의 시비를 건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뭐 사흘 뒤에 보자. 그러니까 이거 사흘 뒤에 보자는 건 이미 일단 이 자리를 모면하겠다는 것, 피해보겠다는 것, 그런 의도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이죠. 맞닥뜨릴 용기는 없고 들을 만한 건 그렇게 뭐 기분이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간을 뭔지 가져보는 것이죠. 6절 7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이르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과의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솔로몬을 섬겼던 왕들이겠죠. 선대의 신하들입니다. 그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은 한마디로 당신이 백성을 섬기라 이겁니다. 당신이 백성을 섬기라. 백성의 얘기를 들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 국가들의 왕과 뭐가 다를까요? 주변 국가들의 왕은 여러분 권력이 본인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스라엘, 뭐 프랑스 혁명 때도 알지만 뭐 루이 16세입니까? 왕이, 짐이 곧 국가다예요. 내가 곧 국가다. 그러니까 왕권이라는 게 이게 전부 다 자기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 잠깐 부여받은 권한 아니에요. 뭘 하라고? 내 백성을 섬기라고 준 권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권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권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왕권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섬기는 것, 하나님을 따르도록 섬기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섬기는 것, 그게 이스라엘 왕이 다 할 전부예요. 그건 우리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건 무슨 뭐 재능을 가졌건 예.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직장 가면 사장 섬기고 무슨 뭐 임원도 섬겨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사장을 두려워하게 되고 직장의 상사들을 두려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고 자녀는 뭐 자녀 잘 키워서 뭐 할 건데 잘 키워서 뭐 몰래 신에게 갖다 줄 거예요. 금호수 신에게 무슨 인신제사를 지낼 거예요. 자식들 그 비싼 돈 들어가 교육시켜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재물로 바칠 일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잘 키우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잘 키우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키우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잘 키워가지고 그 회사 사장들한테 상납할 일이 있습니까? 그 회사에 뭐 돈 벌어주라고 가서 뼈를 묻으라고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자꾸 모르니까 뭐 좋은 회사 들어가고 유명한 회사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면 잘 들어갔다 그러는데 어디를 들어가나 잘못하면 노예 계약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래 있으면 종신 노예 계약이고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좋은 회사 들어가고 뭐 이름 있는 회사 들어가면 잘 되는 게 뭘 잘 돼요? 애들 가가지고 스트레스만 죽다로 받는 건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떻게 잘 섬기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게 가장 잘 섬기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셨지만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잘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다가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다. 하나님을 못 섬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백성을 잘 이렇게 막 피폐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도 못 섬긴고 백성도 못 섬긴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어쨌건 뭐 솔로몬의 신하들이 지혜롭게 당신이 백성을 섬기면 백성들도 당신을 섬겨야 될 것이다. 서로 피차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낮게 여기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예.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겁니까? 서로 종이 되고자 하면 잘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못 삽니까? 서로 주인 되고자 하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뭐 이혼하는 거는 서로 주인 노릇 하려다가 이혼하는 거고 서로 종이 되려고 하면 뭐 잘 사는 거죠. 쉬운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이 젊은 사람들도 물어보죠.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함께 자라는. 그 위에 안 읽었는데 내가 읽어드릴게. 왕이 노인들이 자문한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예. 저기 곁에 있는 사람, 제 또래 사람들, 자기 수준의 사람들, 자기 생각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어리지도 않아요, 사실. 어린 사람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른 나이가 40살이 넘었어요. 그때 뭐 어린 나이 아니죠. 14장 21절을 보면 그 나이가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예. 이게 로보암에 대해서 다 나오잖아요. 41살에 여러분 왕이가 됐으면 그때는 이게 빠른 나이에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알만한 나이인데 그 어릴 때부터 같이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들이겠죠. 늘 좋은 소리 해주던 친구겠죠. 여러분 돈이 있고 왕자 신분이면 그 곁에 모이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모인지 알죠? 마약 안 하면 다행이죠. 이런 애들 모여가지고 자기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애들 대답 한번 들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하여튼 뭐 말을 해도 좀 예쁘게 하는 게 있고 아주 그냥 못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못되게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내 새끼 손가락 뭐 이런 얘기가 이게 뭐랄까 아침부터 말할 수 없는 이게 뭐 이게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를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언어인데 그게 뭐 네 아버지보다 내가 굵다 참 이런 못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찍이 아니라 그냥 채찍이 아니라 전갈 채찍으로 때리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협하라, 겁박주라, 협박하라, 좋게 하면은 달려든다, 무섭게 하라, 포악하게 하라 이런 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뭐 험한 꼴을 당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여로보암으로서는 마치 우리가 뭐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내 곁에 말씀을 율법을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 길로 가면 형통하리라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예. 다윗의 뒤를 잇는 솔로몬도 어땠습니까? 아버지 솔로몬도 그 솔로몬도 내가 딴 거는 모르지만 다윗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지혜롭게 재판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다가 그래도 그 많은 것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끝이 안 좋았으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 밑에서 왕이 되는 여로보암의 부담은 충분히 로호보암의 부담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그럼 본인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든지 사람들한테 묻기 전에. 그런데 그 차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 먼저 나아갔느냐 사람들한테 나아갔느냐,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사람께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더욱 두렵게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두려운 생각이 없으면 뭐 두렵게 할 일이 없죠. 그러나 본인의 두려움이 있으면 더 크게 남을 두렵게 하는 것이 방법이다,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뭐 젊지도 않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조언을 한 걸 결국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게 물으라. 먼저 하나님께 물으면은 인색하지 않은 대답을 듣게 될 것이고 지혜로운 답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되 아껴주지 않고 후히 주시는 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꺼운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듣기 싫은 소리 들으라고 준 겁니다. 아시죠? 이 지금 이 여로보암의 문제는 뭐예요?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는 거예요. 들어야 할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근데 교육이 그나마 교육받는 사람이 교육 안 받는 사람보다 낫다면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소리 듣는 게 교육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내 좋은 소리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그러니까 뭐 다 해가지고 딱 찾아가 듣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은 듣기 싫은 소리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대학 교육을 갖다 되게 받으면 강의를 갖다가 한 2, 3천 시간 듣는데 그 2, 3천 시간 듣는 대학 교육이 대학 교육을 안 받는 사람과의 차이는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듣는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 그나마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듣기 싫은 소리라도 듣는 훈련이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난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이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여러분 두 번, 세 번, 열 번, 스무 번 들으면 여러분 어떤 소리 들어도 동요치 않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들어도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듣고 싶지 않은 소리 좀 듣고 가십시오. 그러면 아마 하루 종일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들어도 하나님 음성에다가 내 마음을 뺏기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젊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듣고 싶은 사람, 자기 만나고 싶은 사람, 자기하고 코드 맞는 사람, 그것도 맨날 뭐 보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보다가 폭이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생각이 갇혀버리고 닫혀버려서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되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누구의 얘기도 일단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케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까닭도 성령께 여쭤보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께서 결정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눈 뜨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정말 잠들기 전에도 주님께 하루를 아뢰드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도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과도 소통하는 그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를 분별하기 전에, 사람의 소리를 먼저 귀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귀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먼저 알고자 함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헛된 소리에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걸음 담대히 걷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로 길을 세우고 방향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세상이 뭐라고 하건 세상이 답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답입니다. 그렇게 확고한 기준과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